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가 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우울증의 유형과 공통점 그리고 자가 확인, 중독증과의 관련성 등을 알아보셨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울증의 유전과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는지요?
우울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그 원인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우울증 없이 잘 살아가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우울 심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우울증의 원인에 관해 여러 기관에서 상당한 연구를 해왔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아직 못했으며 다만 육체와 마음, 행위와 감정 변화 간에 생체학적인 연관이 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사건들이 뇌화학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만 이해하고들 있을 뿐이어서 그간 주로 항우울성 약품 개발에만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우울증의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울증이 있으면 이 3대에 걸쳐서 과거 다른 가족들이 우울했던 적이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만큼 유전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우울증에 있었던 가족들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보다 우울증에 처할 확률이 2 내지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을 유전적으로 보는 이유는 형제들 간의 얼굴이나 음성이 닮듯이 뇌신경 전달 물질들도 부모들과 같게 형성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네, 물론 유전 인자를 통해서 사물이나 상황에 우울하게 반응을 보이기 쉽게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요. 가정 및 그 양육 환경도 큰 원인일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자신의 우울 증상에 시달리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자녀에게 사랑과 따뜻한 가정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하지 못할 경우에
예.
자녀들은 유년기부터 우울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우울증에 취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우울한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신념을 본받을 우려가 많아서
네.
우울증의 유전성을 확인하기가 애매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 원인과 가족에 대한 연구가 그간 많이 실시되어 왔으며 쌍둥이에 관한 조사가 그 대표적인 것이며 연구 내용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울증의 유전과 가정환경의 관련성이 이해를 위해서 쌍둥이 조사에 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쌍둥이 형제들의 유전성 연구조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로 구분되며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에는 유전인자 모두가 같고
네.
이란성인 경우에는 일반 형제들과 같이 유전인자가 50% 정도만 같다고 합니다.
네.
만약 우울증이 전적으로 유전인자에 의한 것이라면 일란성 쌍둥이 한 사람에게 우울증세가 있으면
네.
다른 쌍둥이 형제에게도 똑같은 우울증세가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는 약 40 내지 44%, 즉 일란성 쌍둥이 반 정도에서만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 비율은 약 20%만 같은 것으로 조사되어서 일란성 쌍둥이보다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참으로 흥미롭네요.
네.
네, 이번에는 쌍둥이 형제에 관한 환경적 요인 조사에 대해서 확인된 점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울증의 유전성은 있지만
네.
유전 요인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낸 귀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이들은 동일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 우울증을 단지 가정 및 사회적 성장 환경에 의한 것으로만 본다면 이란성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와 같이 우울증 일치 비율은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환경적 요인보다 더 작용하는 것으로 보며
네.
유전적 요인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현저한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한 번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쌍둥이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여성 일란성 쌍둥이들 간에는 우울증 동질성 비율이 무려 50%로 높은 것에 비해서 네. 동일한 조건의 남성 쌍둥이들에게서는 34%만 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손교사님, 한 어머님에게서 태어난 쌍둥이라도 각기 다른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에 그런 연구 사례는 없습니까?
아주 어려서 입양된 성인들의 우울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연구진들이 발견한 사항은 우울증에 처한 양부모 밑에서 성장한 입양아의 우울증 비율은 12%인 것에 비해서 우울증에 처한 생부모에서 태어나서 다른 가정에 입양된 자녀들의 우울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았고 그들의 자살률도 아주 높았습니다.
네.
반대로 우울증세가 없는 생부모에게서 태어난 입양아들에게서는 우울증 비율이 낮았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울증이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더 우울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환경보다는 유전이 더 우울증을 야기한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입양된 자체는 그다지 우울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지요.
네, 손 교사님, 유전이 환경보다 우울증 발생의 주요 요인이라면은요? 과연 유전의 그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까요?
인간의 유전인자 정보 목록에는
네.
우울증인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단지 스트레스 대처와 네. 정서 감정에 대한 민감성
네.
또는 기쁨과 즐거움 체험 능력에 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정서 감정들은 뇌 화학물질, 즉 뇌 호르몬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정서 감정 반응에 대한 유전적 요인이 우울증 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손 교사님, 그렇다면은요, 혹 뇌 화학물질들이 우울증과 상당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우울증에 관련된 인간의 뇌와 그리고 뇌 호르몬에 관한 이야기 좀 있으면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이냐 환경이냐에 상관없이 우울증에 처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뇌신경전달물체의 불균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뇌신경전달물체들은 음식, 수면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 감정 변화에 관계된 주요 시그널을 뇌신경세포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상적인 뇌신경전달물체 작용에 이상이 생겨서 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10여 개 이상의 뇌신경전달물체 중에 주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피린 두 가지 신경전달물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물치료는 외부에서 투여하는 약의 효과로 이들 신경전달물체들의 생성과 유지에 영향을 주어서 우울 감정을 축소시키려는 작업이며 그런 약을 항우울성 약품이라고 합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우울한 사람들의 뇌 안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추, 즉 약칭으로 HPA 액시스라고 하는 부위가 과도하게 작용을 해서 우울 증상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게까지 되었습니다.
네, 우리들은 과학자는 아니지만은요,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은 우울증의 그 근본 원리를 더 아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HPA, A6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뇌의 HPA 액시스 부위는 정서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위험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그 위험에 회피 또는 대항 반응을 보여서, 즉 영어로 말하면 flight or fight response입니다. 일련의 원초적인 연쇄 대응 반응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성인들은 한밤중에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각자는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때에 우리들의 육체는 서바이벌, 즉 생존 위협에 대처하려는 뇌신경 시그널을 모두 가동시켜서 즉각적으로 정서적 반응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결별 선언을 할 때에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들을 보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위험을 느낄 때에 그 위험을 감수하거나 또는 싸우거나 또는 회피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뇌신경학자들은 인간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방금 설명한 HPA 액시스 부위에서 뇌의 다른 부위에 경각 시그널을 보내서 신장 바로 위에 있는 부신 분비선을 자극시켜서 재빨리 부신 피질에서 생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 코티솔을 생성시켜서 체내의 여러 신경전달물질을 비상체제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의 생존적인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체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의학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예, 의학 용어라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뇌 용어죠.
글쎄요.
뇌신경학적으로 볼 때 네. 외부 위험은 HPA axis V로 하여금 하이퍼셀라, 즉 시상 하부의 CRE라는 뇌의 화학물질을 증가시켜 주어서 신장 위에 있는 부신, 즉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그러는데요. 부신으로 하여금 뇌하수체에 ACTH라는 뇌화학물체를 더 생산하게 만듭니다. 네. 이런 일련의 연쇄적 체내 반응으로 생성되는 CRE는 음식, 수면, 섹스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들을 저하시키고 육체의 경각심을 야기시키는 코티솔을 증가시켜서 육체 근육들을 더 작용하게 만듭니다. 이미 1960년대에 연구진들은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코티솔 수위가 높고 HPA 사이클도 다르며 시상 하부에서 더 많은 CRE 신경 뉴런이 생성되며 항우울성 약이나 전자쇼크 치료로 CRE 레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우울증 치료에 관한 약들이 많이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선교사님 설명을 종합해보면요. PHA-A6가 우울증으로 발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울한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스트레스에 너무나 취약하게 태어난 데다가 어려서부터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PHA-A6가 과도하게 작용되었거나 만성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우울증에 처한 것을 유혹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성교사님 이번에는요. 유년기적,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적 우울증 요인이 그 후에 성인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머리 유니버시티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구를 보면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쥐에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어미쥐와 떼어놓았더니 새끼쥐의 PHA 액시스 기능이 변형되었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어려서 생겼던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지속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또 원숭이에 대한 실험에서도 어려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성장한 원숭이는 유년기에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고 성장한 원숭이들보다 행동과 생화학적인 면에서 다른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심지어는 원숭이 어미에게 세 가지 다른 상황을 부여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네. 첫째는 원숭이 어미와 새끼에게 음식이 충분한 상태를 제공했고 네. 두 번째는 음식물이 부족한 상태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물이 어느 때는 충분하다가 네. 어느 때는 부족하도록 불규칙적인 상황을 부여해 보았습니다.
글쎄 아주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과연 어미 원숭이가 각각 그 상황 부여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가 참 궁금하네요.
음식물이 부족할 때 새끼 원숭이가 있는 어미 원숭이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음식물 공급이 불규칙적일 때에 어미 원숭이의 근심 걱정은 더욱 심해져서 네. 새끼 원숭이를 장기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음식물이 불규칙적인 세 번째 상황에서 성장한 원숭이들이 성장해서 더 우울증의 문제가 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새끼 원숭이는 성장해서도 새로운 상황을 기피하고 동료들과의 상호 관계성을 회피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에서 우리들은 인간의 마음과 육체가 얼마나 밀접하게 작용하며 우울한 사람들의 HPA 뇌화학 물체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쥐에 대한 실험에서도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출된 새끼 쥐는 어미 쥐로부터 양육을 잘 받은 다른 쥐보다 훨씬 더 뇌화학 물체가 변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쥐와 원숭이 연구에서 어려서 장기간 반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영구적으로 변형되어서 이는 후일 우울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년기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학대 또는 유기를 당한 자녀들은 자연 fight or flight, 즉 한국말로 말하면 대처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반응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바로 이런 점이 우울한 반응으로 발전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모가 중독자인 가정에서는 조속으로 아니 하루에도 몇 차례씩이나 그 정서적 기류가 곤두박질하는 것이 통상일 텐데요. 그럼 중독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커서 우울증에 처할 경우가 아주 많겠네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우울증에 처한 성인들은 아마 유년기 성장 과정에 아빠가 술이나 다른 중독 문제가 있었거나 갑자기 집안 사정이 바뀐 사건들이 있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은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후천적인 성장 환경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대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우울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독자 부모님들은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우울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격이 되어서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그러네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독 문제가 있는 부모님들은 회복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네, 저도 가슴이 찡해짐을 느끼는데요. 선교사님, 우울한 분들은 수면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겠어요? 자, 이번에는 생체학적인 면에서 수면과 우울증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육체적 리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이므로 수면 시간을 방해받을 때에 더 우울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매일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종의 독특한 수면 습관을 보여서 대체로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수면 사이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평소 자신의 수면 사이클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에는 기분이 엉망이 되는 것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수면 연구에서도 기분이 우울할 때에는 수면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우울한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짧거나 수면 중에 꿈을 많이 꾸고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 눈동자를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육체적인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우울증의 환경적 요인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년기의 고통스러운 성장 환경이 우울증의 원인 제공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유년기적 고통 중에서도 육체적 또는 성적 학대가 더 우울증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세계관을 본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사건들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등을 학습하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남을 신뢰할까 말까에 관한 기본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되어서 후일 관계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인디펜던트, 즉 독자적인 사람이 되어 양육시켜진 부모를 떠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성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내면적인 성품을 갖추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을 우울한 반응으로 몰고 가는 경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으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는데도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의 결함에만 집착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거나 다른 사람과 사랑 관계성을 맺기가 어려울 때 더욱 우울 심리에 휩싸이게 쉬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 네거티브 띵킹을 하는군요.
네.
그럼 부정적인 신념은 구체적으로 언제 형성된다고 보시는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태만, 무시 또는 상처당할 때에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단절되거나 정서적으로는 부모의 중독 중 우울증 또는 다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가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엄할 때에도 자녀들은 자신의 필요한 욕구 충족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져서 육체적 및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든 성인이든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지만 성장기의 관계성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커서도 문제가 되는 경향을 보여서 유년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사람들은 항상 나를 떠나버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남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신념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타나서 자신을 고립, 고독, 낮은 자아심으로 가득에 마련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울증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그 유년기에 어떤 충격으로 학대를 당한 체험은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우울증의 씨앗이 되는군요.
네.
네, 상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학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는 네. 육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가 있으며 학대를 가하는 부모들에게는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학대를 당하는 자녀들의 고통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학대를 체험한 사람들은 절망감, 수치심, 무기력감 등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서 학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후충격 스트레스 장애, 영어로 말하면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는 병명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독 중에서 회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서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중에도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중독자는 무의식적으로 학대를 당한 기억이 떠오를 때에 재발이 야기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성장 과정에 학대를 경험한 중독자들은 학대로 야기되었던 감정들을 해소해야만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먼저 이모셔널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응급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연구조사에서 자동차 사고, 강간 또는 기타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정서적 충격은 아주 심각해서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56%가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 이전에 우울증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에게서는 더 많은 우울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우울증 경력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대형 교통사고 시에 사람이 사망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거나 또는 그러한 처참한 장면을 증인으로 설명할 때 우울증이 도질 위험이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처참한 상황을 경험해도 사과나 용서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만 부모의 사망, 사랑하는 사람의 결별 선언 등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됩니다. 즉 본인은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실을 잘해도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은 어찌할 수가 없어 우울해지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애완용 동물이나 좋아하던 직장을 잃었을 때에도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는 자녀들의 무기력감 학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면서 누구나 학업, 직장, 사업 성공 등에서 온갖 경쟁적인 상황을 견뎌내야 하며 대인관계도 먼저 베풀거나 사랑을 해주어야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학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아무리 자신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면에는 과거 성장 과정에서 어떤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성공이나 사랑을 받는 것과는 아예 거리가 멀다는 신념에서 나올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유년기에 무기력감을 학습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쥐를 도저히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올 수 없는 큰 수영장 한가운데 놓아두었더니 헤엄쳐 나오기를 포기한 채 간신히 물 위에 머리만 내놓고 또 있으려고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쥐를 한동안 한 장소에 가두어 놓고 전자쇼크로 괴롭혔다가 넓은 공간에 풀어주어도 쥐는 달아나지 못하고 그냥 한 구석에만 가만히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학습을 통해서 무기력해진 예입니다.
선교사님, 비록 동물에 대한 실험이지만은요, 사람들도 이처럼 똑같은 반응과 현상을 보일 것 같아서 참 슬프고 끔찍한 생각까지 드네요.
예, 저도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전쟁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나 수사기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우울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누구나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무기력해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정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부모의 중독 문제로 온갖 정서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녀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무기력감을 학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 혹 유년기에는 무기력 학습을 한 적은 없지만 성장해서 그 무기력을 학습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일을 해도 직장 동료나 상사가 일을 만들어서 자꾸 트집을 잡거나
네.
아내가 아무리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도
네.
남편이 음식 솜씨가 왜 이 모양이냐고 트집을 잡을 때에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바른 행실을 해도 부모가
네가 잘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런 식으로 무시할 때에 무기력감을 학습하게 됩니다. 중독 가정 자녀들은 부모들이 싸움이 마치 자신이 공부를 잘 못하거나 어디가 못생겨서 부모가 매일 그렇게 싸우시는 것으로도 생각을 하기가 쉽고 정상적인 아이가 자신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서
I'm no good person
이라는 그 자책감으로 무기력을 학습할 위험이 많고 이러한 생각은 커서 직장이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무기력 학습은 절망감으로까지 비화되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시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며 급기야 우울증의 주요 요인인 고립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유전과 성장 과정이 우울증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아시는 그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오늘 우울증 회복 방송을 들으시고 혹 내 자녀가 무기력 학습을 한 것은 아닐까를 염려하시는 부모님들과 내 가정에 우울증 불청객이 찾아들지 않기를 바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평온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한인 청소년 소녀들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은 라디오 회복방송 가족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난날 행했던 일들의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우울증의 유전적 및 환경적 요인들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과감히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반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